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권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6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장덕동 본당 보좌 김민성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어떻게 청원을 올리시나요?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아뢰니다.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는 청원 기도는 전통적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간혹 하느님께 청원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성당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일만 잘 된다면 제가 1,000,000원까지도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예시처럼 말이지요. 이런 기도들은 하느님께 드리는 청원의 형식을 띠지만 조건들을 끼워놓으며 마치 하느님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반복되면서 분명 그 청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으니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과 거래하는 형식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만큼 해주셨으니 나도 이만큼 하겠다는 마음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느님의 이끄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들, 넘어지는 순간들에서도 하느님께서 나를 그 큰 사랑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시련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조건을 겁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하는데요. 그 속에는 당신이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면 이를 증명할 기적을 일으켜보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진정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더 분명한 표징을 예수님께 청하였을까요? 아마 바리사이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한순간에 풀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더한 것들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있는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정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이끄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 우리의 청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하느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느님께 내맡길 수 있는 용기를 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느님을 따르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열한 제자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불신과 완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 완고함에서 돌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증거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만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조건 없이 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께 조건을 걸지 않고 사랑을 드려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청원이 하느님의 이끄심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청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시도록 은총을 청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존재와 생명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느님과의 일체 안에 머무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매일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친분을 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호흡과도 같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어야 하며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느님께 흠숭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며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 안에 나를 일치시켜 나가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느님을 움직이려 기도한다면 올바른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세계사에서 펴낸 박완서 작가의 책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에서 나의 아름다운 이웃 부분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 오는 날이었다. 옆집 산다는 여자가 인사를 왔다. 나는 반갑고 한편 놀라웠다. 아파트에도 이웃이란 관념이 남아있다는 게 반가웠고 그 여자의 미모가 놀라웠다.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그 여자의 미모는 싱싱하다 할 순 없었지만 남 이유 달리 착하고 밝은 표정 때문에 눈부시게 느껴졌다. 나는 그런 여자가 내 이웃이라는 게 예기치 않은 행운처럼 즐거웠다. 처음 해보는 아파트 생활이라 공연이 불안하다가도 벽 하나 사이로 그 여자가 이웃에 있다고 생각하면 슬며시 마음이 놓였다. 가끔 그 여자의 어린 딸이 치는 서투른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도 즐거웠고 큰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싫지 않았다. 요컨대 절대적인 단절을 보장해 주리라고 알았던 두터운 콘크리트 벽이 인기척을 전해주는 게 반가웠던 것이다. 나는 그 여자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이웃을 잘 만났다 생각했고 그 집 애들을 보면 남다른 정을 느꼈다. 언젠가 길에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지만 얼굴엔 여전히 그 착하고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 후 달포쯤 지나서 반상회 날 그 여자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몸과 마음씨가 함께 고와 보이는 이가 암이라니. 아무리 인정사정 없는 게 병이라지만 그 착하고 밝은 미소를 앗아가려는 건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못 이루었다. 그 여자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문병을 가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그러다가 같이 문병 가자는 딴 이웃들의 권고를 받고 비로소 그 여자를 보러 갔다. 그 여자의 병상은 내가 멋대로 상상하고 겁을 낸 것처럼 그렇게 참담한 게 아니었다. 건강할 때보다 많이 수척해 있었지만 건강할 때보다 한층 착하고 밝은 표정이었다. 건강할 때의 그 여자의 밝음이 눈부신 거였다면 병상의 밝음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였다. 그 여자는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다. 요샌 우리 큰애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사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과하게 욕심 부리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집 큰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다. 그런데 과욕이라니. 문득 암처럼 고약한 게 정말 두려워하는 건 목숨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아니라 저런 해맑은 무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희망이 생겼다. 그 여자가 암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내 예감이 들어맞으려나 보다. 그 여자는 요새 만날 때마다 좋아지고 있다. 아직도 창백했지만 백합처럼 고왔다.
제작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신 봅니다. 작곡의 삶과 죽음과 심판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죠. 악기 연주곡 감상해 보셨습니다. 안드레아스 라프 작곡의 파테르노스텔, 주님의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틴어 텍스트의 곡이 연주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톨링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시국 행정부 장관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임명했습니다. 새 장관은 성체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소속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로 내달 1일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바티칸 시국 행정부는 우체국, 경찰서, 박물관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핵심 부서로 페트리니 수녀는 2021년 여성 최초로 행정부 사무총장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교황은 그녀의 능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장관으로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이후 여성의 교황청 내 역할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바티칸 여성 근무 비율도 2013년 19.3%에서 현재 23.4%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시모나 브람빌라 수녀가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되며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여성 사제 및 부재 허용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회 내 성별 장벽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로 시장이 동면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12월 중순 수준으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택 경매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interlest.co.nz은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422건의 주택 경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 중 152건이 매매돼 전체 판매율은 38%였습니다. 판매 가격의 39%는 판매 가격이 정부 고시가보다 높거나 같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작년 말과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판매 건수, 판매율, 가격 평가, 밸류에이션 수치는 모두 12월에 달성한 수치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는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2025년으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눈에 띄는 활동의 증가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폭락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현재 상황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의 고용 분쟁 해결 서비스는 상당한 수요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0주에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증가는 이미 작년 5월의 대기 시간이 7주까지 길어지면서 중재 서비스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중개 서비스 웹사이트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수요로 인해 10주를 기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브룩 반 벨덴 직장관계부 장관은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지연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당사자들이 날짜에 동의하지 않아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치를 조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개 서비스에서 어려운 점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맞는 날짜일지라도 협상에 나오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중재 서비스에서 모든 당사자를 다시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카밀라 벨리 히 노동부 직장관계 대변인은 이러한 지연이 기업혁신고용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면서 일을 할 사람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지연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토코루아에 위치한 킨레이스 제지공장이 종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약 230명의 노동자가 실직하게 됐습니다. 공장 소유주인 오지 파이버 솔루션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펄프 생산에 집중하는 구조 조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된 이번 결정은 금요일 직원 회의를 통해 공식 발표됐습니다. 오지의 CEO 존 라이더는 운영 단순화가 최선의 선택이라며 공장 유지와 지역 일자리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회사가 종이 생산 유지에 진지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사우스 와이카토 시장 게리 패틀리는 실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피닉스를 가동해 정부 및 지역 기업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장 축소는 최근 뉴질랜드에서 연이어 발생한 제조업 구조조정의 일부로 지난해 오클랜드와 루아페우에서도 공장 폐쇄로 수백 명이 실직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엔지니어링 협회 CEO 리처드 템플러는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잃고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병원 건설, 도로 공사, 수자원 관리 개편 등 주요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엔지니어와 건설 노동자들이 호주와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템플러는 뉴질랜드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정부가 즉각적으로 인프라 예산을 집행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속 승인 절차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숙련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프라 뉴질랜드의 CEO 릭 레게트도 정부의 사업 조정이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정책이 정권 교체마다 흔들리는 와이퍼 효과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프라부 크리스 비숍 장관은 정부가 1,43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주요 도로망 투자와 국제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정책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농업은 여전히 직장 내 사망사고 주요 원인으로 전체 신고된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워크쉐이프는 농업 부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원의 4분의 1을 안전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크세이프 검사 관리자 롭 포프는 지난해 14명의 농업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주된 원인은 차량 사고와 유해 화학물질 노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순간의 부주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농업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위험한 산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기관 ACC는 세이퍼팜스와 1,100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팜 위드업 함 전략을 추진해 농업 종사자의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이퍼팜스 의장 린디 네스는 이번 지원이 농업 리더들과 협력해 사고 예방 노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농가 곡물부문 의장 데이비드 버킷은 농업 분야의 사망자 수 감소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안전 개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교사 전용 수업일에 대한 데이비드 시모 부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시모 장관은 교사들이 자유롭게 수업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스탠포드 장관은 교사 전용 수업일이 새 교육과정 시행과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스탠포드 장관은 이러한 날들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계획되며 교육체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학기 중 4회의 교사 전용 수업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두 번은 교육부 장관이 허용한 날짜로 제공됩니다. 스탠포드는 이 날들이 교사들에게 교육 방침을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시모 장관은 학생들이 학습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으나 스탠포드는 시모 장관의 발언이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비판하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18세 소년 다만 쿠마르가 어머니의 비자 문제로 인도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인도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으며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자란 소년입니다. 그의 어머니인 수니타 데비는 2004년 이후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아 그 역시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법에 따르면 그는 출생 직후부터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었고 2월 17일까지 뉴질랜드를 떠나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 앨리스터 맥클라이먼트에 따르면 다만 쿠마르는 임시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며 인도에 대한 경험이나 주요 언어 구사 능력이 없어 추방될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맥클라이먼트 변호사는 그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며 추방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청은 다만 쿠마르와 가족이 여러 차례 비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고 이후 이민부 장관에게 간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6일 현재 이민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은 오늘 오후에 차차 약해질 예정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내일은 가벼운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맑아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연 신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성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찰해 볼 주제는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위로가 무슨 의미이고 하느님께 바라는 위로가 어떤 맥락을 담고 있는지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 위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신앙인들인 우리에게 위로는 하느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다 보면 단순히 위로가 심정적인 편안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위로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당연하게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삶의 평안함과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그것을 위로로 삼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한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며 삶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하느님의 그 도우심을 바래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느님께 그들의 안녕을 청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조금 더 그런데 생각해 보자면 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것들은 사실 언젠가 모두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건강, 내가 바라는 사랑하는 이의 건강,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녕, 우리 공동체의 평안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실 모두 다 사그라들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만족과 행복을 바라고 청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비롯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랄 수밖에 없지만 그 청원은 항상 그 끝을 바라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알아보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우리가 하는 청원에도 그것이 반영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위로는 삶의 소소한 행복과 만족 그리고 안녕이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 늘 내 삶의 유한함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대한 받아들임과 성찰을 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또는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더 나아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청원인지도 우리는 겸손하게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바래야 하고 청해야 하는지 삶의 소소한 안녕을 바라면서도 놓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랄 위로는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 라너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그 김진태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책인데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라는 자신의 책에서 우리가 바라고 청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칼 라너는 하느님을 충만함이라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리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정의하고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청원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 또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청원의 기도가 무엇을 담아내야만 하는지도 함께 이 간단한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청원거리이고 대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말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지금 청하는 것들을 간절히 바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지금의 모습을 잃을 것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청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의 고난한 삶에 작은 위로를 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지금 청한 모든 것보다 당신을 더욱더 바라게 하소서. 제 영혼이 진정 바라는 것은 당신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시며 당신만이 제 유일한 위로임을 제가 알아보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맥락에서 앞으로 성탄 대축일에 들으실 이 이사야 예언서 본문은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 바스라질 나를 빚으신 하느님께서 유한한 나를 만드신 하느님께서 나와 똑같은 바스라질 몸을 취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늘 위에서 당신 혼자 거룩하신 하느님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진흙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은 위로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위로보다 더 큰 위로 자체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되는 거겠죠. 이미 그분께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위로 그 자체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들어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이사야서 52장은 제2 이사야 예언자가 쓴 본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사야 예언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그 두 번째 이사야 예언자의 책이라고 해석하거든요. 제1 이사야와는 좀 구분되는 신학적인 목적과 그 집필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를 해야만 했던 유배하도록 이끌었던 그 대제국인 바빌로니아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배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워오는 그 자신들의 해방을 알아보게 되었고 미리부터 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이에 따라서는 기원전 550년과 539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제2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빌로니아 유배, 바빌론 유배는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아주 큰 역사적인 고난이었고 매듭이었습니다. 하느님과 맺어왔던 모든 관계가 다 뒤집혀버리는 체험이었어요.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사라지는 상실의 체험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던 가나안 땅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리고 하느님 축복의 그 지속을 의미했던 다윗 왕조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으며, 또 땅 위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던 성전 또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빌로니아 땅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유배라고 하는 과거의 정복 행위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조선시대 때 귀향살이와는 조금 달랐어요. 유배라는 것은 그 정복한 승리한 나라가 그 패배한 나라의 물자와 능력을 오롯이 흡수하는 형태의 정복 형태였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 자체가 물자였기 때문에 그 패배한 나라의 그 자원을 독점하고 있던 지배 계층들을 자신의 나라를 끌고 옴으로써 그 능력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들은 아무래도 그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와서 노예로서 막 혹독하게 박해하면서 보냈다기보다 그들을 자신들의 민족에 동화되도록 이끌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의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유배 생활을 하게 된 많은 민족들이, 소수 민족들은 자연스럽게 그 대제국의 문화에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꾸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 얼마나 다른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 자체가 또 다른 의미의 신비로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여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픈 체험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성조들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기억을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성찰하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셨는지 기도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전승을 묶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성서를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구약 성서가 바로 이 맥락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 맥락 안에서 제2 이사야서는 그 반전이라고 하는 전체 맥락에 속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뒤집어주신 하느님의 승리라고 하는 맥락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불충실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계약에 충실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당연했던 하느님과의 관계가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계약에 충실하게 되며 성전에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과거엔 생각했다면 이제 하느님께서 성전을 떠나 일상에서 율법과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이야기를 건네오신다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던 하느님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과 결론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만 가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당연히 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특별하게 드러내주는 장소이고 시간이겠지만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만 만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말씀과 율법을 통해 구체적인 삶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느님을 모셔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이사야 예언서 본문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족들은 조금씩 하느님의 구원에 감탄하고 있고 변화될 것이라고 49장 7절과 53장 11절에서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자의 희망은 그 자신이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환희의 잔치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마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환성을 올리고 구원을 즐기고 있는 것이겠죠. 예식 중에 들리는 노래 소리를 연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뭐 다 함께 시온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행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사야 예언서 52장 7절부터 10절 계속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은 예식 중에 이루어진 찬양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상상을 해보자면 다 함께 시온산으로 향하는 길에 노래하고 행렬하며 부른 노래 찬미 같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시련에 놓였었던 유배를 기꺼이 끝내고 희망에 가득 차 시작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희망이 성취된 그 예식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고향으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물론 똑같이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그 황금의 문이 있는데 그 근처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 왜 그곳에 비탈길에 그 문을 바라보고 서쪽 방향을 향해 산의 비탈길에 서 있는가 하면 언젠가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 천사가 내려와 성벽 위에서 이제 나팔을 불면 죽은 이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그 살아난 이들이 메시아와 함께 그 시온산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들이 부활이 이루어질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까이에서 메시아와 함께 행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비탈길에 작은 무덤에 눕지도 못하고 앉혀진 채로 많은 이들이 묻혀진 것입니다. 얼마나 고향을 향한 희망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할 그 성전으로 행진해 나갈 그 예식의 완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 안에서 간직하고 있었는지를 지금도 엿보게 하는 광경인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가실 일이 있으면 이런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파수꾼들이 그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귀한 행렬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 기다렸다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환호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향에 대한 환호는 무엇보다 계약의 궤를 앞세워 이루어지는 그 예식 행렬을 연상시킵니다. 열왕기 상권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계약의 궤를 성전에 모시던 그때 과거의 그때처럼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하자라고 예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자면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임금은 돌려 모여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축복하고 나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손수 실현해 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이 머무를 집을 지을 성읍을 선택한 적이 없다. 다만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라고 열왕기 상권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시온으로의 귀환은 과거에 계약의 궤를 모셨었던 그 예식 행렬, 솔로몬에 의해 이끌어졌던 그 행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론 유배를 거치면서 품게 되었던 귀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예형적으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성전으로의 행렬과 이렇게 관련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 현존의 표상이고,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1절을 보자면 사실 이 부분은 낮 미사의 일독서의 부분에 그 포함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함께 좀 보자면 이 기쁨에 조건을 두는 것 같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거기에서 나와라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몸을 정결하게 하여라 주님의 기물을 나누는 자들아 너희는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도망쳐 달아나지 않아도 되리니 주님께서 너희 앞에 서서 가시고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산 위로 계약의 계가 있던 그 산으로 다시 들어갈 것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다시 떠나라라는 외침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쁨에 합당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느님께서 다시금 이루어주셨으니 주님의 기물을 나르는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맞는 태도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의 이야기가 과거에 하느님과 맺었었던 그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도록 이끄는 것은 마땅해 보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때에는 서둘러 나오면서 스스로를 추스리지 못했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뒤를 지켜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고 조건이 아닌 합당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그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것이 순서가 어떻게 되던 간에 이 기뻐하라라는 요구를 통해 그 합당한 태도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위로의 핵심인 성탄, 육한은 이런 나눠짐에서 비롯되지 않고 거꾸로 나눠져 있던 거룩함과 속됨이 합쳐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느님께서 당신 홀로 거룩함 속에 머물러 계시고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속된 것을 치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탄과 육화가 주는 가르침은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 하느님 편에서 먼저 우리의 속됨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라는 표징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기쁨이고 위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은 당신 홀로 거룩함 속에 머물며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먼저 당신의 거룩함을 겸손하게 낮추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하느님의 거룩함, 하느님의 사랑을 무언가를 만들고 세우는 형식이 아니라 물러남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그 바다가 스스로를 물리면서 육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뒤로 물리시면서 우리를 취하셨다. 성탄과 육화가 드러내는 신비는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끝없는 낮추임의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누군가는 바리용 신부님이십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니 한번 읽어보실 것도 권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사야 예언서 52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인들이 발을 디디고 서 있었던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는 그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유다인들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돌이켜보면 그렇거든요.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면서 하느님의 것과 나의 것을 나누면서 조금 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되도록이면은 성당에 계시길 바라고 나는 나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느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일상을 다 바라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불편해 합니다. 물론 아니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고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 지향하는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취하셔서 겸손함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느님께 우리 스스로를 드리기를 바라죠. 우리의 신앙이 지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이 가끔씩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로 물리게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함이, 나의 준비되지 않음이 때로는 하느님의 자리보다 나의 자리를 먼저 찾고 하느님께서는 나의 일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그분의 자리를 계속해서 제한하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온전히 나를 차지하시게 되면 나는 그냥 사라지고 나의 바라는 것은 하잘 것 없어질 것 같고 아주 보잘 것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속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느님은 하느님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하느님의 육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탄을 이야기하거든요. 성탄은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땀과 웃음과 눈물과 그리고 피로와 고통과 기쁨과 환희를 온전히 하느님께서 다 취하시고 긍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창조이겠고 또 다른 의미의 부활이 바로 육화이고 성탄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지 않은 거룩함과 속됨이 하나된 그것을 그 믿음을 성탄과 육화가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예언서 내용을 좀 볼까 합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그 동사들에 좀 먼저 집중을 해볼게요. 아름답다, 들어보아라, 보았다라고 하는 감각을 지칭하는 의미의 동사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귀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랬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귀한 행사는 없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희망을 말한 것이겠죠. 유배를 통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좌절되었지만 이제 역사가 바뀌고 상황이 뒤집혀서 새로운 땅과 희망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감각을 표현하는 동사를 써서 노래한다는 것은 어설프게 희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바라는 위로는 구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번 본문을 통해 우리가 손에 들은 그 위로 특히 육화와 성탄의 위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참 하느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의 신앙은 이렇게 구체적인 희망과 위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처럼 육화에 대한 희망과 위로도 또한 그러합니다. 나와 세상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좌절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보잘것없음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나약한 육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 약함이 되려 하느님 사랑의 속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손길과 나의 시선 그리고 나의 어루만짐 나의 받쳐줌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그리고 거꾸로 나에게 주시는 위로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아기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약함을 보시고 만지시고 받쳐주실 것 그래서 내가 만나고 내가 바라는 성탄의 기적, 육화의 기적은 다름 아닌 구체적인 내 삶 안에서의 기적이 되어야 하고 내 삶 안에서의 신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는 나의 약함을 직접 당신께서 취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이래야만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랑도, 인간인 우리가 하는 어떤 사랑도 나를 넘어서 너가 될 수 없지만, 나라는 벽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부딪혀서 넘어지지만,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그 어려운 사랑의 길, 낮춤의 길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그 내어줌의 길을, 사랑의 길을 가셨다고 그 육아를 사랑으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래야만 하고 기꺼이 그 사랑을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히 잠깐 보내주셨던 메시지를 읽고 볼까요? 692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신부님의 강의를 들으니 오늘 주제로 잡으신 위로가 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좋은 글 성경 구절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봉사하는 분 중에 성경 구절 하나에만 깊게 머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에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앞뒤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구절만 읽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마치 포춘 굽기처럼요. 궁금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전체 맥락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맥락 안에서 한 단어나 한 문장을 손에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구절을 반복해서 되뇌이고 그것을 깊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 안티레티코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바로 사막의 교부들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이거든요. 성서의 한 구절, 특히 시편이 주로 그러했는데 한 구절을 어떤 사념이나 생각이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구절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항한다고 해야 되나, 대응한다고 해야 되나라고 사막의 교부들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이 자연스럽게 남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 봉헌 생활하시는 분들이 바치는 시간경의 첫 시작,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오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 시편의 한 구절도 이 안티레티코스에서 가장 주요한 한 구절로서 자리 잡은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고 한 구절을 이렇게 손에 잡으시고 계속해서 되뇌이시는 것도, 일상 안에서 되뇌이신 것도 좋은 기도이나, 그리고 적극 권장하나, 단 전체 구절과 전체 맥락을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을 이어서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서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본문에서 환호하고 있는 그 기쁨에 찬 환희는 사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귀향이라고 하는 그 귀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겪고도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매번 다시 투쟁해야만 했고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모셨다고 한 계약의 궤는 결국 다시 제자리를 찾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여러 곳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바라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서의 희망에 대한 이 52장의 찬가는 새로운 지평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형적인, 예언적인 찬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한 분에게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기쁨과 환호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마지막으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떤 환호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그분의 낮추심과 고난 덕분에 우리는 환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겸손, 낮추임 덕분에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된 것이겠죠. 우리의 영혼을 품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바랍니다.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랄 위로가 무엇인지 생각하셨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겸손이 우리와 같아지셨다고 하는 그 성탄과 유코가 우리에게 위로 자체라는 것을 일상을 통해 알아보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또한 하느님처럼 다른 이들을 향해 낮추이기를 요청받는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야 한다는 것, 하느님을 닮은 사랑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주간절에 바치는 제물. 만물의 날, 곧 헷곡식을 주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주간절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파이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이다. 또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할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제주와 함께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29장 신년제에 바치는 제물. 일곱째 달 초하루 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파이다. 어린 순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1 에파이다. 또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할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법규에 따라 월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 그리고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이것들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이 일곱째 달 초여름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을 하며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파이다. 어린 순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이다. 또 속죄 예식에 쓰는 속죄 제물과 일일 번제물, 그리고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주님을 위한 축제를 지내야 한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인 번제물로 황소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3마리의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10분의 3에파, 순양 2마리의 경우에는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에파, 어린 순양 14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1에파씩이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하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퀴세이버의 높은 성장 및 공격적인 펀드가 최근 강력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안보 분야 국제회의인 민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최근 두 달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시국 행정부 장관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임명했습니다. 새 장관은 성채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소속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로 내달 1일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바티칸 시국 행정부는 우체국, 경찰서, 박물관 등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핵심 부서로 페트리니 수녀는 2021년 여성 최초로 행정부 사무총장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교황은 그녀의 능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장관으로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이후 여성의 교황청 내 역할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바티칸 여성 근무 비율도 2013년 19.3%에서 현재 23.4%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시모나 브람빌라 수녀가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되며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여성 사제 및 부재 허용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회 내 성별 장벽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키위세이버의 높은 성장 및 공격적인 펀드가 최근 강력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모닝스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격적인 펀드는 평균 19%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기본 옵션의 13.4%, 성장 펀드의 15%, 보수적 펀드의 7.4%를 크게 상회합니다. 공격적인 펀드는 자산의 약 95% 이상을 주식과 같은 성장 자산에 투자해 높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커널의 설립자 딘 앤더슨은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강조하며 10년에서 30년의 투자 기간을 계획하는 투자자에게는 단기 시장 변동보다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이낸셜 마켓츠 어소리티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 10년간 성장 및 고성장 펀드의 가입자가 두 배로 증가한 반면 보수적인 펀드의 가입자는 2.5%만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닝스타 데이터 디렉터인 그렉 번콜은 100% 주식 펀드가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자금의 흐름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시장이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로 동면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12월 중순 수준으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택 경매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enterlist.co.nz은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422건의 주택 경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 중 152건이 매매되어 전체 판매율은 38%였습니다. 판매 가격의 39%는 판매 가격이 정부 고시가보다 높거나 같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작년 말과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판매 건수, 판매율, 가격 평가 밸류에이션 수치는 모두 12월에 달성한 수치와 비슷합니다. 이는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2025년으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눈에 띄는 활동의 증가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폭락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현재 상황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의 고용 분쟁 해결 서비스는 상당한 수요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0주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증가는 이미 작년 5월에 대기 시간이 7주까지 길어지면서 중재 서비스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중개 서비스 웹사이트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수요로 인해 10주를 기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브룩반 벨덴 직장관계부 장관은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지연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당사자들이 날짜에 동의하지 않아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치를 조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재 서비스에서 어려운 점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맞는 날짜일지라도 협상에 나오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중재 서비스에서 모든 당사자를 다시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카밀라 벨리히 노동부 직장관계 대변인은 이러한 지연이 기업혁신고용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면서 일을 할 사람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지연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교사 전용 수업일에 대한 데이비드 시모 부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시모 장관은 교사들이 자유롭게 수업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스탠포드 장관은 교사 전용 수업일이 새 교육과정 시행과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스탠포드 장관은 이러한 날들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계획되며 교육체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학기 중 4회의 교사 전용 수업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두 번은 교육부 장관이 허용한 날짜로 제공됩니다. 스탠포드는 이 날들이 교사들에게 교육 방침을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시모 장관은 학생들이 학습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으나 스탠포드는 시모 장관의 발언이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비판하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18세 소년 다만 쿠마르가 어머니의 비자 문제로 인도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인도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으며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자란 소년입니다. 그의 어머니인 수니타 대비는 2004년 이후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아 그 역시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법에 따르면 그는 출생 직후부터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었고 2017일까지 뉴질랜드를 떠나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 앨리스터 맥클라이먼트에 따르면 다만 쿠마르는 임시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며 인도에 대한 경험이나 주요 언어 구사 능력이 없어 추방될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맥클라이먼트 변호사는 그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며 추방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법 개정으로 발생한 문제로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의 여동생은 법 개정 이전에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다만 쿠마르는 불법 체류자로 분류됐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청은 다만 쿠마르와 가족이 여러 차례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이후 이민부 장관에게 간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2월 16일 현재 이민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마르와 그의 가족은 2월 17일까지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으면 추방 명령을 받게 되며 추방 후 일정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재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뉴질랜드 인터넷 안전기관들이 인권위원회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인권위원회가 전 총리 자신다 하더니 온라인에서 학대받은 사건에 대해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을 비판한 후 발생한 일입니다. 2023년 10월 당시 인권위원장이었던 폴 헌트는 엔제테크 CEO에게 X와 메타가 아던을 증오와 폭력에 노출시켰다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뉴질랜드의 새로운 온라인 안전코드에 대해 비판하며 이 코드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넷세이프와 엔제테크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편향적이라고 반박하며 감사원과 공공서비스위원회를 호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폴 헌트는 2023년 9월 X 사용자가 4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채 아던을 괴롭히는 게시글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X와 페이스북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X와 메타가 뉴질랜드의 온라인 안전코드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코드는 2022년 넷세이프와 엔제테크가 주도해 출시한 온라인 안전 및 피해에 대한 실천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는 메타, 구글, 틱톡, 트위치, X 등이 서명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대학들이 강좌 축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의 예산 브리핑에 따르면 4%의 구명자금 증액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나 여러 소식통은 정부가 2023년에 발표된 6,4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대학 자금 지원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 증가할지에 대한 질문에 예산 세부 사항을 미리 예측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5월 말 예산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은 이 결정에 대해 재앙적이고 충격적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젠 티네티는 대학들이 강좌 축소 압박을 받자 4%의 추가 자금을 발표했지만 그 자금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 대학들은 어떤 강좌를 줄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럭슨 총리는 대학들이 지적 재산을 판매해 상업적 수익원을 창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엔지니어링 협회의 CEO 리처드 템플러는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잃고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병원 건설, 도로 공사, 수자원 관리 개편 등 주요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엔지니어와 건설 노동자들이 호주와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템플러는 뉴질랜드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정부가 즉각적으로 인프라 예산을 집행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속 승인 절차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숙련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프라 뉴질랜드의 CEO 닉 레게트도 정부의 사업 조정이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정책이 정권 교체마다 흔들리는 와이퍼 효과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프라부 크리스 비숍 장관은 정부가 1,43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주요 도로망 투자와 국제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정책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6원 41전, 한국에서 보낼 때 434원 6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8원 1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은 오늘 오후에 차차 약해질 예정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내일은 가벼운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맑아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한우성,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안보 분야 국제회의인 뮌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회의 첫날 만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전 미국의 구체적인 계획 부족에 불만을 표하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광물 협정 초안을 전달했으며 미국은 이를 통해 안보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구체적인 종전 청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새로운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실패할 경우 유럽과 미국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오늘 뮌헨에서는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며 북핵 문제와 관세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이 회담을 갖고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며 대북 정책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패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측은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통상 문제와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한미일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강경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기존 중국 정책을 설명하며 한국, 일본과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미중 경쟁이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짚었으며 외교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수감자 교환이 예정대로 진행되며 휴전 합의가 유지됐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19명을 석방했고 이스라엘도 종신형 포함 수감자 369명을 풀어줬습니다. 이스라엘 인질들은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건강에는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귀한 소식에 이스라엘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하마스는 석방될 인질 14명 중 6명만 생존해 있다고 밝혀 우려를 키웠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구호물자 반입을 막고 있다며 인질 석방 중단을 선언했으나 이집트와 카타르의 중재로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1단계 휴전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2단계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에 이어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는 자동차 관세는 4월 2일쯤 시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약 53조 원 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했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3조 원에 불과해 무역 불균형이 큽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한국의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도 관세 부과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한국산 자동차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관세가 없었다면 한국과 중국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무너뜨렸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최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의약품까지 추가 관세가 예고된 만큼 남은 한 달 반 동안 미국과의 협상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재고가 급격히 부족해 초콜릿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과 합성 초콜릿 대체제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4일 코코아 주요 거래 시장에서 재고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런던 시장의 재고는 지난해 10만 톤을 넘었으나 현재 2만 1천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코코아 가격은 2023년 흉작으로 약 3배 상승했고 지난해 12월에는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최근 하락했으나 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초콜릿 제조업체들은 가격을 인상하거나 초콜릿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합성 초콜릿 대체제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 기차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힌두스탄 타임즈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8시쯤 뉴델리 기차역 플랫폼에서 기차를 타려는 승객들이 몰렸고 압사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엔 어린이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프라야그라지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세계 최대 종교 축제로 꼽히는 힌두 축제 쿰브 멜라가 열리고 있습니다. 프라야그라지는 힌두교가 신성시하는 갠지스강과 야무나강 등이 합류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이 강에 몸을 담그고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번 축제에 순례객 4억 5천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지난달 29일에는 강에 몸을 담그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30명 이상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최근 두 달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달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16.4%였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과는 다른 일종의 보조 지표로 잠재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등을 더해 산출합니다. 실업률 지표가 최근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 사람 중에 일자리가 없는 이의 비율만 보다 보니 더 긴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안 한 사람은 실업통계에서 빠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지표입니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021년 1월 27.2%를 찍은 뒤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2월에는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고 지난달에는 0.8%포인트 증가하며 폭을 키웠습니다. 1년 전 대비 증가폭만 보면 2021년 2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6.0%로 1년 전과 같았는데 체감 실업률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를 구하기는 했지만 더 긴 시간 일하길 원하는 일종의 불완전 취업 상태의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6원 4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4원 6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8원 1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은 오늘 오후에 차차 약해질 예정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내일은 가벼운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맑아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김춘선이었습니다.
업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글랜필드 도서관 한국어 독서 모임 안내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정겨운 한국어로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독서 경험을 나누고 책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글랜필드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무료 여성들의 아침 요가 안내입니다. 여성 요가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신체적, 정신적, 영적 웰빙을 키우는 편안한 동작을 경험하면서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개인 요가 매트를 지참해 주시고 선택사항으로 원할 경우 휴식을 위한 담요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매월 세 번째 토요일 서 에드먼드 힐러리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엘브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